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
푸른 사다리 이옥수 지음, 성우 박송 읽음. 꽃마을 코끼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쥐새끼라고 한다. 그놈들이 코끼리 등가죽을 뚫기 때문이라는데 하긴 곧 씨알 같은 눈알을 굴리며 등짝이를 살살 물어뜯고 다닌다면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게다. 코끼리 가죽도 뚫는다는 놈들이 왜 강남의 좋은 빌딩들은 다 놔두고 아름아름 이곳에 모여들어 밤만 되면 잠도 못 자게 달가닥거리는지 모르겠다. 오늘 밤에도 엄마가 부엌에서 한바탕 쥐잡기를 하고 들어왔다. 방이 후텁지근하다. 5월로 접어들면서 낮에는 햇발이 제법 따갑지만 밤에는 바닥에서 찬기가 올라와 아직 연탄불을 끄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가 입맛을 쩝쩝 다시며 잠꼬대를 한다. 엄마가 얼른 손바닥으로 아버지 입을 막았다. 옆방에서 방귀 뀌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그냥 놔두면 내일 아침 지희 엄마가 또 구시렁거릴 게 뻔하다.
어후, 지랄아 엽혔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런 데 사는 주제.
엄마가 돌아누우며 중얼거린다. 창문 틈새로 별 하나가 보인다. 가물거리는 모양이 곧 떨어질 것처럼 위태롭다. 저렇게 넓은 하늘에서도 발붙이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하늘이나 땅이나 사는 게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 비닐 창으로 아침 햇살이 희뿌옇게 비쳤다.
윤재야! 학교 가자!
저 새끼 또 왔어.
기철이가 윤재를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깬 혁재가 신경질을 부리며 소리를 질렀다.
야! 오지 말랬는데 왜 또 왔어!
혁재가 손에 잡히는 양말짝을 들어서 문 앞에 서 있는 기철이에게 던졌다.
에이, 형! 왜 그래?
윤재가 고개를 빼들고 얼굴을 찌푸리자 혁재는 이 사이로 으윽 소리를 내며 이불을 뒤집어 썼다. 윤재가 들어오라고 손짓하자 기철이는 금방 입이 해에 벌어져서 윤재 옆에 앉았다. 윤재네가 이 동네로 이사를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윤재네가 이사와서 가장 신나는 사람은 기철이다. 사실 기철이는 생긴 모습부터가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흔히들 눈이 작은 사람을 보고 단춧구멍이라고 하지만 기철이 눈은 단춧구멍이 아니라 숫째 검은 색연필로 금을 찌익 그어놓은 것처럼 겨우 구멍만 뚫려있다. 그래서 뭘 보려면 턱을 쳐들고 이마에 잔뜩 주름을 잡아야 눈꺼풀이 벌어진다. 게다가 이마까지 툭 튀어나와 별명이 메뚜기인데 좀 덜 떨어지기까지 해서 아이들 심부름은 다 해주고도 구박덩어리에 천덕꾸러기였다. 이렇게 늘 동네 아이들에게 쥐어박히고 얻어터지던 기철이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난 게 윤재였다. 이사를 하고 난 다음 날, 윤재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공터로 막 접어들었을 때였다. 아이들 여럿이 기철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귀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며 장난질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낄낄거렸지만 기철이는 아이들 틈을 빠져나오려고 손을 허둥대며 용을 썼다. 윤재는 기철이가 딱해 보였지만 아직 아는 아이들도 없는데 선뜻 나서기가 서먹해서 그냥 못 본 척 지나쳤다. 그런데 몇 걸음 옮기지 않아서 아각거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윤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이 기철이 바지를 벗기려 했고 기철이는 엉덩이까지 삐뚤음하게 내려온 허리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빨갛게 일그러진 기철이의 얼굴을 본 순간 윤재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야! 하지 마!
아이들은 느닷없이 나타난 회방꾼을 경계의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그때 아이들의 대장격인 태우기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뭐야?
아, 지신의 옆집으로 이사온 애야.
6학년이래.
아이들이 윤재에 대해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실들을 늘어놓았다. 기철이는 그새 벌써 자기가 당한 일을 잊었는지 고개를 비스듬히 꺾어 올리고 입을 해에 벌린 채 윤재를 쳐다보고 있었다. 윤재는 자기 옆에 바짝 붙어선 기철이 모습이 우스워 피식 웃었다.
어쭈, 도전이다 이거지? 좋아!
윤재가 웃자 태우기가 기분이 몹시 상한 얼굴로 노려보았다. 잠깐이었지만 윤재와 태우기의 눈빛이 차갑게 부딪혔다.
야, 전경호! 한번 붙어봐.
태우기가 아이들을 쓱 훑어보더니 말했다. 명령을 받은 경우가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섰다. 경우라는 아이는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몸집이 홀쭉했다. 윤재도 이렇게 된 이상 피할 수는 없어서 가방을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경우가 윤재 앞으로 다가오더니 먼저 주먹을 날렸다. 윤재가 경우의 주먹을 막으며 재빨리 턱을 갈겼다. 경우가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쳤다. 윤재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가며 가슴을 갈겼다. 경우가 휘청거렸다.
그만, 전경우 너 졌어.
주먹 두 방으로 끝내기는 아직 싱거운데 태우기가 싸움을 중지시켰다. 윤재는 제멋대로인 태우기가 시건방져 보여서 한 대 먹이고 싶었다.
다음, 장호성!
윤재가 태우기를 노려보며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태우기가 한 걸음 물러나며 재빨리 말했다. 그러자 호성이가 달려나와 윤재를 막아섰다. 통통한 두 볼이 발갛게 달아오른 호성이는 두 주먹을 가슴께에 붙이고 개처럼 옆걸음질을 치며 눈을 껌뻑거렸다.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게 분명했다. 뒤에서 아이들의 야유가 터져나왔다. 윤재가 쏜살같이 달려가 호성이의 배를 걷어찼다. 호성이는 배를 감싸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았다.
그만, 인섭이.
또다시 태우기가 나지막하고 짧게 말했다. 윤재는 이렇게 상대가 바뀔 줄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조무래기를 빼고도 서너 명을 더 상대해야 한다. 물론 끝까지 싸운다 해도 이길 자신은 있지만 윤재의 관심은 태우기에게 가 있었다.
KBS 오디오북
야! 네가 덤벼!
윤재가 참지 못하고 태우기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인섭이의 주먹이 윤재의 머리통을 갈긴 뒤였다. 윤재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어떻게 막아볼 사이도 없이 인섭이의 주먹이 연거푸 쏟아졌다.
와, 좋을 수 없어, 알았다!
아이들이 소리치며 인섭이를 응원했다. 윤재는 뒤로 물러나 다시 중심을 잡고 인섭이를 노려보았다. 이제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섭이는 아이들의 응원 소리에 기분이 좋은지 희죽이 웃으며 여유 있게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윤재의 주먹이 빨랐다. 가슴을 얻어맞은 인섭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몇 걸음 물러나자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그만! 그만 됐어! 그래 좋아. 이제부터 메뚜기 이 새끼 니 똘만이 해라.
태우기가 싸늘하게 웃으며 윤재에게 말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윽박질렀다.
야! 메뚜기 건들지 마! 메뚜기 건드린 새끼 나한테 죽어!
윤재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도 못했지만 그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승부를 가르고 기처리를 전리품처럼 내주는 태우기가 가소롭고 안이꼬워서 부하가 치밀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섭이처럼 센 녀석이 복종하는 것을 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생각도 들었다.
두고 보자.
윤재는 아버지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우리가 이런 하우스 구석에 살지만 그래도 여기는 서울이다. 저게 봐라. 저가 서울 법원이고 여기 바로 국군영 앞에 짓고 있는 게 검찰청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서울서도 노린자 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 너들도 인자 강원도서 살던 생각은 싹 내비리고 살아야 한다.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살던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살던 생각은 무엇이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는 강원도가 아니고 서울이라는 사실을 오늘 낯선 아이들과의 싸움으로 분명히 느끼게 되었다. 윤재도 광원도에 살 때는 골목대장이었다. 그러나 태우기처럼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1대1 맞짱을 뜨라고 명령해 본 적은 없었다. 그냥 화가 나면 치고받고 몇 놈이 되든 일단 붙어서 코피 터지게 싸웠지. 적당한 선에서 승패를 가릴 줄도 몰랐다. 문득 연탄물이 쫄쫄 흐르는 고향 친구들의 다정한 얼굴이 눈앞을 스쳤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오롤이 풀어져 흩어지고 있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을 향한 그리움도 저 흰 구름처럼 언젠가는 다 흩어지고 말 거라는 생각에 눈가가 뜨뜻해졌다. 이튿날도 윤재는 공터에서 태우기와 마주쳤다. 윤재가 못 본 척하자 태우기가 먼저 윤재 어깨를 탁 치며 말했다.
야, 어제 나한테 고마워해라. 너하고 붙었던 애들 호성이만 6학년이고 다 5학년이야. 5학년 애들한테 지면 무지 쪽팔리잖아. 안 그래?
이 새끼를...
주먹이 들썩거렸지만 딱히 칠 이유가 없었다. 싸움에 꼭 이유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동네에서 살게 된 이상 처음부터 싸움꾼으로 찍히기는 싫었다. 또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두고 보자고 벼르면서도 괜히 태우기에 그 싸늘한 눈빛에 눌리는 것 같아 떨떠름하기도 했다. 기철이는 좀 덜 떨어지긴 했지만 윤재 덕분에 자기가 아이들에게 시달림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침마다 혁재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윤재를 찾아왔다. 윤재는 엄마가 차려놓고 간 밥상머리에 앉아서 형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새벽에 엄마는 빌딩 청소를 하러 가고 아버지는 인간 시장에 나갔다.
같은 말이라도, 어? 왜 하필 인간 시장이래요, 인간 시장이! 인력 시장이라고 해요!
엄마가 퉁바리를 줘도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딴 소리는 인간을 사고 파는데 어떻게 인간 시장이 아니나?
아버지의 말처럼 인간 시장이란 일거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양재 지하철역 앞에 모여있으면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다. 새벽부터 나가 서 있는다고 꼭 일자리를 얻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는 간혹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엄마는 새벽에는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틈틈이 식당 일을 다니며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다. 윤재는 기철이와 함께 학교에 가다가 서초 지하철역 지하도를 빠져나와 농협 앞에 이르자 말했다.
야, 메뚜기, 갈라줘. 아, 빨리 가! 우리 반에 오지 마!
여기서부터는 학교 앞 동네였다. 이 동네에는 같은 반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윤재는 기철이 같은 애랑 다니는 것을 보이기가 창피했다. 윤재는 뒤를 힐끗거리며 걸어가는 기철이를 보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형보다는 낫지 뭐.
형은 아침 저녁 꼭 죄지은 사람처럼 다른 동네로 돌아서 숨어 다닌다. 윤재는 그런 형이 비겁해 보였다.
빙신같이 하우스에 사는 게 뭐 그렇게...
윤재는 발끝에 걸리는 돌멩이를 힘껏 걷어찼다. 아카시아 꽃향기. 서초동 법원단지 앞 꽃마을의 원래 이름은 갯골마을이다. 그러나 개꼴마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꽃마을 하면 허여멀겋게 쭉 뻗어올라간 법원과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검찰청을 생각할 뿐이다. 그러나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법원 검찰청 바로 코밑에 개딱지처럼 납작 붙어서 서초동 법원단지 앞 꽃마을 비닐하우스촌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빈민촌이 있다. 그곳이 바로 윤재네가 살고 있는 동네이다. 비닐과 보온용 덮개를 덕지덕지 덮어 씌운 길쭉한 하우스 한 동에는 보통 네 대 집이 칸을 맞고 산다. 집 구조는 대개 바깥으로 난 부엌문이 있고 그 문을 열면 연탄 보일러가 꼬르륵거리는 부엇과 부엌에 잇대어 방이 한두 칸 있다. 부엌문 옆에 달아놓은 환기구인 비닐창으로 햇살이 비치면 한쪽에 쌓아놓은 난방용 연탄에서 까만 빛이 소물거렸다. 이 동네는 온종일 조용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끌벅적했다. 하루 종일 뛰어놀아 떼국물이 흐르는 아이들에게 악을 써대는 어른들의 메마른 고함소리, 두들겨 패는 소리, 맞고 우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또 술에 취한 남자들이 엉겨붙어 싸움박질을 하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져서 머리채를 잡아뜯거나 하는 악다구니가 칸막이 판자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뿔뿔이 흩어지고 하루 종일
뺄갱이를 때려잡아야 한다
라고 중얼거리는 끝내 할머니와 하수구 위에서 웅웅거리는 파리떼만 부지런히 마을을 돌아다녔다. 끝내 할머니는 사람들이 이름을 물으면 언제나
끝내!
라고 대답하며 웃었다. 동네 아이들은 그게 재미있다고 할머니만 지나가면 붙잡고 이름을 물었다. 누가 깎아주었는지 끝내 할머니의 깡똥한 두께머리는 여간 우습지 않았지만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맑아서 동네 사람들은 저 할머니는 정신이 저래도 죄 지은 일은 안 했을 거라고 했다.
요새야 뺄갱이가 잘 없지 마. 내가 조금 마을 때는 울진 삼척지구에 걸핏하면 뺄갱이들이 나타났어. 군인들이 새벽부터 온 동네에 쫙 깔려가지고는 집집마다 문짝을 벌컥벌컥 열어졌지고. 참, 공산당이 싫어요 했다는 이승복이 그놈아도 뺄갱이한테 입이 찢어져서 안 죽었나? 저 할머니도 분명히 뻘개이 때문에 정신이 돌았을 거구만.
아빠, 빨갱이는 정말 빨개요?
빨갛기는 우리 매로 똑같이 생긴 사람이다.
그럼 왜 빨갱이라고 하는데?
그놈 아들이 남한을 집어 처먹으려고 내려와서 쏘쏘거리고 댕기니 이 속이 시뻘건 놈들이 아니나? 그래서 빨갱이라 부른다.
아버지는 끝내 할머니가 분명히 무장 간첩들에게 식구들을 잃었거나 고통을 당했을 거라고 했다. 끝내 할머니는 배가 고프면 아무 집이나 문을 열고
밥 줘!
하고 말했다. 사람들이 밥을 주면 밥그릇을 안고 쏜살같이 집으로 내달았다. 엄마는 끝내 할머니가 밥을 달라고 하면 밥 위에 반찬을 얹어주곤 했는데 끝내 할머니는 밥을 다 먹고 나면 신기하게도 밥그릇을 반드시 도로 갖다 주었다. 끝내 할머니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꽃마을이 시작될 때부터 살았다고 했고 하우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방을 만들어줬다고도 했지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는 듯 했다. 윤재네 옆집 지희네는 지희 아버지가 골수암을 앓고 있어서 지희 엄마가 파출부를 해서 먹고 살았다. 그 다음 집인 털보 아저씨네는 털보 아저씨 부부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영진이가 살았다. 털보 아저씨는 리어카를 끌고 고무를 주우러 다녔고 아주머니는 관절염이 심해서 꼼짝도 못하고 방 안에만 있었다. 문제는 털보 아저씨네 다음 집인 대현이네였다. 대현이 아버지는 생긴 건 얌전한데 술만 취했다 하면 정신이 돌아버려서 식구들을 마구 두들겨 패고 살림살이를 있는 대로 때려 부수었다. 그 바람에 대현이네는 솥단지 하나 성한 것이 없었다. 대현이와 동생 수현이는 그 일에 익숙해졌는지 일단 야단이 났다 하면 아무 집이고 뛰어들어가서 꼼짝 않고 박혀있다가 싸움이 끝나야 나왔다.